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인생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삶의 승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승전가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런 승리의 노래, 승전가가 울려 퍼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아픕니다.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 어떠냐? 그러면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따분하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도 그 인생의 따분함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요즘 어떠니? 너삶 어때? 물어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그래요. 어른 되면 여러분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힘든 삶이라고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힘든 인생을 여러분 맞이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세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굴과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뭐예요, 여러분?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도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불의의 창수. 창수가 뭡니까, 여러분? 왜몇년 전에 일본에서 여러분 있었던 쓰나미 아시죠, 여러분? 그 쓰나미가 덮치는 것처럼 덮치는 게 창수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배신이, 사기가, 거짓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나미처럼 덮쳤다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이 나오죠, 여러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사망은 좀 달라요. 여기서 사망의 올무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고요. 누릴 거다 누리고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랑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정말 인생이 지옥을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했던 인생,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비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안 돼요. 다윗이 오늘의 노래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다윗은 결국 뭘 불렀다는 거예요? 승전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그런 인생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승리했다. 이 승리의 노래, 영광의 찬가를 다윗은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힘든 어려움,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런 인생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 승전가, 이 승전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노래, 이 승전가를 여러분 삶에서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남이 지어놓은 노래, 남이 만들어 놓은 노래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부르는 여러분 삶의 노래, 여러분의 삶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건 보편적인 거예요. 다 있는 일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건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승전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 이 승전가를 꼭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아니, 반드시 불러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윗이 부른 이 승전가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힘든 인생 속에서 다윗처럼 이 귀한 인생의 노래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노래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인생의 진짜 피난처, 진짜 도움, 진짜 힘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교회 오래 다녔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답을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피난처, 도움, 힘이 누구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도움이고 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힘이십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29살 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배웠고,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배우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수없이 가르치고 설교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것하고 그렇게 사는 건 달라요. 그걸 배우는 것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그걸 가르치는 것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언제냐면 제 유학생할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힘들긴 힘들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인생 중에도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견딜만하게 힘든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견딜만하게 힘든 인생이십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인생은 솔직히요 유학 전까지는요 견딜만하게 힘든 인생이었어요. 견딜만하게. 그런 거죠. 우리 집이 어렵기는 어려웠지만 뭐 밥새끼 굶은 집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게 있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은요 사실 그 정도의 힘든과 어려움은 제 마음먹기에 달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해결되는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총각 때도 뭐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고 나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리고 젊고 혼자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 굶으면 되고 차비 없으면 거리면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닥친 어려움이라는 건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이신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다 배웠고 여러분 찬양도 했고 심지어 그렇게 기도도 했고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배웠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사는 걸 보면 실상은 나의 힘은 나였고요. 나의 도움은 우리 부모님 정도? 솔직히 삶의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내 반석이고 내 피난처고 방패였던 삶이 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갔거든요. 혼자일 때는 내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내만 같지 않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자식을 낳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식은 더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피눈물이 나요.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힘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아파요. 내 마음이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식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나 혼자 사니까 없으면 굶으면 되고 차비 없으면 걸으면 되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처자식이 딸리잖아요. 그 없다는 부담 그 힘듦이 쉽지가 않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다음 달 이제 먹을 쌀조차 없다는 그 공포는요 정말 가장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국이면 어떤 일이라도 찾아서 하면 될 텐데 미국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MBTI 2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누구에게 선뜻 도와달라는 용기를 내지 못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믿을 구석은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지금도 우리 아내는 몰랐을 텐데, 유학생활 중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몰래 전화한 적 있어요. 돈 좀 구해달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도요, 밥 세끼 겨우 먹는 집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다르더라고요. 모르면 몰랐지 자식이 밥 굶는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부모는 다 해요. 자식이 힘들다니까 어떻게든 아쉬운 소리 하셔서 돈 꿔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못할 짓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여윳돈 보내주신 게 아니라 꿔서 보내주신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걸 두 번, 세 번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진정한 피난처와 도움과 힘이 어디서 오는지. 관계는 깨져 있지, 자식은 아프지, 돈은 없지, 한 사람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사회적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지, 사역도 잘해야지.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정말 힘들고 괴롭고 괴로운 거구나. 정말 어려운 거구나. 진짜 내 인생의 도움, 힘과 능력,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그때 비로소 삶에서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찬양은요, 그냥 찬양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 기도는요, 그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 삶의 절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전과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찬양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은혜임을 저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표현 반석?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이런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군인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절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절실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삶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고백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노래, 승령가를 우리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부집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의 승령가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여호와는 나의 앞치마이시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후라이팬이시며 밥통이시며 내가 사모할 양관식이로다. 여러분 양관식 모르세요,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저는 그래서요, 요즘 우리 교회에 30, 40대, 특별히 결혼한 30, 40대, 결혼 조금 늦게 하신 분 같으면 50대까지 그런 분들에게 참 마음이 가요. 저는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어딘 시기라고 말한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혼 막 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혼자인 청년들, 나이 드신 어르신도 인생이 참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30, 40대 그분들 정말 힘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 30, 40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서 다 혼자, 자기 혼자, 많아봤자 둘인 집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대접받으며 자랐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뭘 해보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고 사랑받으며 자라왔던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결혼해서 이제 자기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들어도 하던 걸 하던 걸 하면 덜 괴로운데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갈등도 잦고 싸우고 힘들어요. 요즘 TV 프로그램들 보세요. 부부 갈등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난리 아니야, 여러분. 그런 세대가 자라서 결혼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부들이 자기들도 맞추기 힘든데 거기다가 애까지 낳아서 애하고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 때문에. 다 나갔잖아요, 여러분. 예배조차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애를 낳아서 해야 되는 일은요, 두 배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아서 해야 되는 일은 세 배, 네 배. 여러분, 진짜 이 저출산 시대에서,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여러분 젊은 세대들,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 우리 한번 박수 세게 쳐줍시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한국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 막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막 부흥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투자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탐방 오잖아요.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 세우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부흥하려면 다음 세대에만 투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막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30, 40대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그들이 교회에 와야 그 자식들인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로 와야 그들이 바로 서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는 어르신들 분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불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새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왜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안 하는 거예요. 발음도 안 나오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찬송가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도 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도 하고 수요 예배 때도 해요, 여러분. 찬송가 하고 싶으시면 그때 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 오세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주일 찬양이 어르신들은 어렵지만 젊은이들에게 부르기 쉬운 찬양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주일 예배 다 가보세요. 거의 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분들이 편한 찬양, 그분들에게 익숙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다 드려요. 30, 40대가 설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결혼해서 막 애 낳고 키우는 그 분들, 여러분, 그 인생에서 정말,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그들의 인생이 진짜 피난처고 도움이고 힘이고 반석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거기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 그 자녀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진짜 피난처 도움을 알아야 그들의 위기를, 그 어려움을, 힘듦을 견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 어디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요? 어디서 그 도움을 구하냐고요, 여러분. 어디서 그들의 피난처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 때 만나야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야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살고 우리 어르신도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도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아이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도 가면 여러분 간식 주고 선물 주고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내일은 뭐예요, 여러분? 글로리에서 놀자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는 또 무슨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고 여러분 3, 4일 때 꽃 달아드려요, 여러분. 누구에게 꽃 달아줍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 꽃 달아드리고, 여러분. 청춘 투어 보내고, 여러분. 근데 3, 40대는 뭐예요, 여러분? 네가 알아서 잘 적응해. 네가 알아서 잘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정말 인생에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30, 40대들에게 우리 용인제일교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계기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막 아이 낳고 키우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우리 30, 40대 부모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 힘든 시기, 그 위기의 순간, 그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 인생에 정말 참된 피난처요, 도움이요, 힘이요, 능력이시고 반석이신 그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 힘든 시기, 위기의 시절을 극복해 가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 글로리에서 놀자를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돈 있는 부모들은 어디든지 가요. 아이들이 5월 5일 날 에버랜드 가자고 하면 에버랜드 가고요. 서울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 가고 데리고 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없는 부모는요. 아이가 엄마 아빠 우리는 5월 5일인데 어디 안 가? 그럴 때 그 부모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만 헌신하고 나눈다면 용인의 어떤 아이들도 어떤 부모들도 모두 다 기쁘게 밝게 국민비살 없이 5월 5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피난처요, 도움이요, 힘이요,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말씀에서만 배우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진정으로 고백되고 찬양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반성이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야 되는가? 그럴 때에만 우리의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 우리의 피난처의 도움이요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말 번역이 여러분 힘부리 원문 번역을 담아내지 못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냥. 내가 주를 높이는 게 먼저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힘이신 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높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도움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알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요, 순서를 잘 지키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앞뒤가 중요하고 뭐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피난자는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힘듦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제가 탄자니아 갔더니만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 두 분 가정이요. 공교롭게도요, 김승호, 홍영희 선교사님 다 호라비로 살고 계신 거예요, 호라비로. 사모님이 안 계세요. 김승호 선교사님, 사모 선교사님이 삼성 두드림 교실 때문에 두 선생님하고 한국에 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김승환 선교사님이 혼자 애 셋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또 아루샤에 갔더니만 홍영기 선교사님은 사모 선교사님이 나은이 항암 치료 때문에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홍 선교사님하고 아들 세미하고 둘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남자는요, 여자 없으면 진짜 여러분, 여자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여러분 매번 가서 성사님 봤는데 지금처럼 초라해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어디 가도 설교 준비고 설교 걱정이거든요. 제가 탄잔에 있으면서 돌아가는 주일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설교 더 기대하고 계실 텐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교사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두 선교사님. 그분들이요. 30, 40대잖아요. 40대예요. 결혼해서 아이들 이제 낳고 초등학교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는 선교사. 저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선교사님 모습 보면서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 보면서 정말 힘들겠다. 아프겠다. 어렵겠다. 애처로운 거예요. 이 만리타국에 떨어져 있는데 딸은 아프고 주어진 사역은 있고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이 탄잔에 있는 게 많은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아이 셋 데리고 사모님이랑 함께 그 큰 학교 아이비 제일 초등학교 유치원이 벌써 아이들이 400명이 됐어요. 해마다 늘어나요. 글로리 방과후 학교에 두드림 독서교실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두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겠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그래요. 다 30, 40대인데 제가 여러분 보통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저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 나쁜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애 키우면서 가정도 꾸리고 여러분 이 많은 교회 사역을 해나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어린이날도요.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 챙겨야 돼요.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여러분. 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왜 대체일은 다 왜 월요일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 정부에 청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평신분자 분들도 그러가 하시겠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더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전해야 돼.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제가 성사님들 두 분 만나서 맛있는 저녁 사드리고 후원금 전달하며 잔소리하고 왔어, 잔소리. 나는 지금까지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별로 본 적이 없다. 이상한 목사 자식은 봤는데 이상한 선교사 자식은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해외까지 자식 데리고 와서 그 선교사역을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리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사역해라. 결심해 사역하라. 항상 잔소리할 때는 밥부터 사주고 잔소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깨닫게 돼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능력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셨고 구원이시며 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른 순서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승전의 노래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승전가를 높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설교를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납니다. 주차장이. 여기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5월 한 달 귀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